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오늘 이 말씀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 말씀 18장과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중에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다섯 번째로 살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할 때는 그냥 인물만 가지고 크게 사건을 따라갔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모습 속에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일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굉장히 잘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조금 좀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 가기 전까지는 아브라함까지는 좀 자세히 살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같이 살펴가실 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구나. 이런 걸 좀 잘 감잡아가고 여러분들이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정확히 이제 믿음이 어떤 거고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딱 감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좀 더 수월하게 풀려갈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복잡한 사건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 있고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은 벌써 다섯 번째를 나누고 있는데요. 몇 번 더 아마 나눠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 잊지 마시고 같이 계속 살피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계속 행적을 계속 살펴왔는데 그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86세에 결국은 이제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방법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이제 그의 나이가 99세가 돼서야 하나님이 다시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 13년의 그 공백이 있었다고 그랬죠. 17장과 16장과 17장 사이에 그 생겨있는 13년의 그 이 행적들이 전혀 나와 있질 않아서 그것이 과연 어땠을까? 말씀을 중심으로 추적을 해보면서 결국 이제 17장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적해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그리고 사례라는 이름을 사라,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의 어머니다, 그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 기록을 남기셨는데 그게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명령하는 거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가진 그 후손들에게 계속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우리를 향해 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떤 잘못됨 때문에 뭐 화를 내시거나 쉽게 삐지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뭐 알라딘의 마술램프 속에 있는 뭐 지니처럼 누군가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뭐 지성을 부르고 치성을 보이면 금방 나타나서 뭐 그 사람의 문제를 쫙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도 일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인격적 동행자로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가치 우리가 살아갈 길과 목적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영이신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떨 때는 이 아브라함처럼 13년 동안의 어떤 하나님의 움직임을 이렇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인 거 이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살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살핀 이 패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전도를 하고 그게 전도가 됐든 어디서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초청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유와 목적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자로서 이제 그 믿음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지금 이 성경이 보여주는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거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보면 여러분과 오늘 우리와 일하신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묵상에 나갈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바르게 추적하고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잘 알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축구를 이제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 금메달을 땄는데 그러니까 골을 잘 넣는 분들을 보면 항상 골이 올 만한 데 가 있더라고 보니까. 물론 패스해주는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뭐 그런다고 해서 다 넣진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골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 골이 날라올 그 볼이 날라올 곳에 가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갈아보면 하나님이 아 여기서 일하시겠구나 이렇게 하시겠구나를 알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그렇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패턴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18장의 이야기는 17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입니다. 불과 1년이 안 돼요. 1년이 넘어설 수가 없어요. 99세 때 나타나셨고 100세에 이삭을 가지게 되니까 아마 12월쯤 만났다고 하더라도 뭐 애가 12월엔 태어날 수 없어요. 이삭은 적어도 어쨌든 그 1월생 아니면 1월부터 10월생 아닐 수 있어요. 11월생이거나 12월생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들이 있고 그다음에 1년 안에 그 태어났다고 하니까 1년이라는 게 여자가 임신을 하면 50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수를 따져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짧은 시간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자, 근데 어떤 식으로 보냐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서 이 여름에는 여름이 아니라 그 이 중동 지역은 낮에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들이 보통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집을 짓고 산 게 아니라 장막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 텐트를 올리고 좀 그늘에서 쉬는 그래서 낮에는 잘 돌아다니지도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간에 지나가는 손님을 만나고 그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다가 다시 한번 아들을 또 낳을 거라고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했었던 똑같은 얘기를 또 듣고 있는 겁니다. 12장 2절에서도 75세 때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13장에서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도 너의 자손을 수없이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리고 15장의 그 횃불 언약에서도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줄 거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시는 게 뭐였냐면 이 자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횃불 언약이 있었던 15장 아브라함 85세 그리고 사라는 75세 때 아이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16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가지려다가 결국 관계만 다 깨지고 아이를 얻긴 얻었는데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사라 같은 경우는 여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들을 다 잊어가는 그때 13년 만에 또 근데 나타나셔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실 거다 하시면서 이름도 바꾸고 할례 언약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즘도 이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엄청나죠. 이상하게도 뭐 불륜이다 그러면 아이를 푹 즉각 갖는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관계에서 자녀를 가지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은 걸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신혼 초에 그냥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를 처음부터 가지게 됐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런 게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뭐 우리 뭐 가끔씩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 자녀 계획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계획입니까?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막 그 이 아이를 못 가지니까 막 심지어 막 시험관 아이까지 해가지고 그때 여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과정들을 계속 거쳐갔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례가 그럼 89세, 90세예요 거의. 그러니까 손자가 아니라 지금 증손자의 또 증손자를 볼 수 있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됐는데도 너를 통해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늦둥이를 본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뭐 애가 대학 들어갈 때면 뭐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아니 90살에 애를 낳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들으면 감사하죠. 아이를 못 가졌는데 주겠다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반면에 나이는 이미 오래 이렇게 됐고 이런 걸 보면 굉장한 스트레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의 경우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까지 갔는데 근데 자꾸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니까 믿어지냐 말이에요. 어? 하나님의 그 열심과 정성은 너무 감사한데 나는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도 멈췄으니까 그냥 그 마음만 좋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자, 거의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7장에 아까 말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꾸고 사라의 이름도 바꾸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이제 너희 이 부부를 통해서 이 자녀를 생산해서 이 자녀들이 믿음의 그 혈통을 이루게 될 거다 하는 거든 못 이루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원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뭔가 다시 믿음의 용기가 생겨서 순종하고 싶은데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하려고 하는데 사라가 동의를 안 하고 함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라도 일부러 불순종하겠다는 게 아니라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고 자녀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어떤 모든 기능이 끝난 상태. 그런 거라면 아무리 하나님이 확고하게 약속을 하셨고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도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게 다 된다고 하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스스로 불가능할 수도 있는 방법을 택했어요. 누구요?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저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안 하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동역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가정도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을 함께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려는 그 의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에서도 나그네처럼 뭐 나라에서도 나그네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건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목사만 열심히 뛰고 성도들은 그냥 배에 탄 구경꾼이 되고 또 리더는 열심히 뛰고 인턴은 구경꾼이 되고 인턴은 열심히 뛰고 리더가 구경꾼이 되고 멤버가 성도가 구경꾼이 되고 이러면 이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 이루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례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한 사건 이후에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일단 이름을 바꿔서 뭐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는 지금 믿음이 좀 회복된 것 같아요. 근데 사라의 경우는 거의 많이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이제는 부정적이고 목을 다 떠나서 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상황이 분명히 맞죠. 자기가 횃불 언약을 맺었던 그 75세 그러니까 그 횃불 언약에서 창세기 15장만 해도 이 사라의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순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4년이 지난 지금 이제 89세, 90세가 된 사라가 이제 그런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을 들어도 이미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에서는 그냥 좋으라고 하시는 얘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애타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이루셔야 되는 하나님이 가장 애타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브라함도 애가 타는 거죠. 그러니까 17장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라에게 벌어졌을 이런 상황을 좀 잘 생각해 보면서 다시 이제 18장의 이야기를 좀 훑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장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장막에 있다가 지나가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게 그냥 어떤 그 손님이 대접하는 게 관습이었어요. 자기 동네에 지나가는 손님이 머무를 데가 없어서 노숙을 한다던가 굶는다던가 이런 거는 그 동네 수치로 여겼었던 그런 분위기였죠. 물론 그것 외에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놓고 나면 원수가 되고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동지로 만들면 서로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잘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던 세계였다는 거죠. 서로 기분 나쁘면 요즘도 뭐 화만 나면 뭐 별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런 사회. 이렇게 발단된 사회 속에도 사람이 한번 막 흥분해 버리면 막 사람을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이런 시대라고 하면 그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기도 했고 두려움에 떠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횃불언약까지 맺으시면서 그를 지킬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인 것도 알 수 있죠. 아무튼 지나가는 이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뭐 빵도 굽고 송아지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손이 큰 건지 손님 셋이 먹는 건데 아주 과하게 막 좀 과하게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게 되는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음식을 먹었으면 뭐 서로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먹던 손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어딨냐고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는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내가 반드시 내년에 다시 올 건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손님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손님을 만난 액션도 좀 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탁에서 모이는 손님하고 먹는 이 사람들의 주제가 전부 어디로 가 있냐면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전부 눈이 사라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촉각이 전부 그쪽으로 곤두서 있는 걸 볼 수 있죠.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자기들 얘기를 하면 되는데 느닷없이 남의 부인 얘기를 하고 장막에서 듣고 있나 보고 뭐 하나 보고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신경이 전부 아브라함부터 전부 거기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안에 있던 사라도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냥 속으로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늙었는데 무슨 이제 아들을 낳겠는가 하면서 그 말이 우습기도 하고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돌이켜보면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중얼거렸는데 나그네 중에 한 분이 그 말을 한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웃냐고. 물론 그걸 아브라함에게 말,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실수를 지으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 사라 같은 경우 깜짝 놀랐겠죠. 내가 지금 장막 안에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사라도 그 순간 팍 깨달은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많이 얘기를 하냐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는 관습에 따라 손님을 부지런히 정성껏 대접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너무 큰 축복을 받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 살핀 것처럼 이야기 전체 내용과 나그네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사라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나그네를 망나는 그 장면에서부터 그 나그네들이 지나가질 않아요. 그 뜨거운 그 낮에는 돌아다니지, 나그네가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대부분 이 밤 시간에 많이 움직이는 그런 풍속이었는데 그 뜨거운 대낮에 나그네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섰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손님을 청할 때도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초청을 하는 게 관습일. 뭐 손님에게 인사하는 건 관습일 수 있는데 현대어 성경을 좀 참고해서 보면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깊이 절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쨌든 두 관계는 아는 관계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아브라함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상적인 관습의 차원을 넘어서 좀 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극진히 대접하려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핀 그 당시의 내용에 대한 정황으로 잘 보면 심지어 제가 이번에 묵상할 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짠 거예요. 말이 좀 그렇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라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런 건 없지만 정황을 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에게 유남스럽게 막 손님이 왔는데 하면서 막 뭐 이렇게 아니 세 명이 먹는 그 빵을 준비하는데 뭐 유별나게 굉장히 많이 준비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있던 뭐 음식 나눠 먹으면 되는데 막 송아지를 아주 가다가 잡아다가 막 이거 요리하라고 아무튼 유난을 떨고 그러면서 뭔가 사라에게 좀 더 이 손님에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지난주 우리가 살핀 17장에 그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자꾸 희미해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왜곡될 뻔할 때 하나님이 찾아주셨다고 그랬죠. 13만 년 만에 찾아주셔서 그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다시 확인시켰어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후손을 번성케 하실 거라는 걸 확실하게 또 알았어요. 굳건한 의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확실한 그 열심을 아브라함은 그때 알았던 거죠. 근데 아기를 낳는 일이 지금 말한 것처럼 혼자 결단을 통해 될 수 있는지 아니니까. 정작 아내인 사라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도 확실히 믿고 그때 75세 때 노력한 것처럼 같이 노력을 해봐야 함께 자녀를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17장 이후의 상황 그리고 사라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뭐 13년이 지나면서 사라는 아예 꿈도 꾸지 않고 기대도 없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아직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걸 잘 모르는 상황이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17장에서 들었는데 그 전능하심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다 죽은 사람, 이미 끝난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아, 이 모든 게 끝났구나라고 받아들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왜 죽었다고 하느냐?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그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거의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라 같은 경우는 전혀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회복된지 모르지만 그 거기다가 지금 사라의 그 이 역사를 보면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반복해 말하지만 75세 때 정말 노력해서도 안 됐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인공수정을 통해서 시험관 아기를 낳을 여까지 다 노력을 했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결국 실패한 거예요. 사라는. 그래서 아 나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구나라고 아예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리모를 갖다 썼는데 이 대리모 된 여종이 막 자기를 모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교육시키겠다고 학대하고 그러니까 막 아이에 대한 추억은 사라에게 너무 그냥 아픔이 아픔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상황 거기다가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서 이제 여자의 기능도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고 막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되면 사실 아브라함 그러니까 남편이지만 좀 섭섭할 수도 있고 섭섭한 걸 떠나서 날 장난치나? 나 갖고 좀 놀자는 건가? 자기가 지금 그나마 나이 먹고도 뭐 혈기 왕성해서 좀 나하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아브라함도 걱정이지만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가지게 해야 되는 이 전능한 하나님의 하나님도 어떤 거예요? 걱정이신 거예요.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아, 하늘을 봐야 별을 딸 수 있는데 사라는 지금 너무 늙어 지쳤고 힘들어 있고 소망조차 다 잃고 심지어 이런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가 보다라고까지 간 상태가 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뭐 이게 이랬다 저랬다 아브라함께 전해 들어도 그것처럼 순종하며 살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사라가 혼자 말하잖아요. 서로 나이 많이 늙어서 뭐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무슨 낙이 있겠나. 그 중얼거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계속 아브라함도 당황스럽고 하나님도 당황스러운.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가능성이 크고 하나님도 이런 이 시급한 상황을 인식하셔서 그러면 뭐 어차피 나중에도 내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게 할 거니까 이번에 너네도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그 남자들하고는 뭐 약속을 하면 되는데 여자들하고는 이게 좀 더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시나 봐요. 그러니까 함께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 모든 게 사라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제 장막 안에 있는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했겠죠. 물론 텐트 밖에서 안에 듣는 건 쉽겠지만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좀 더 목소리를 크게 천막을 향해서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말은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라가 1년 뒤에 애를 낳을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사라에게 어떤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고자만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하고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열심히 간구하고 금식하고 뭐 이래서 지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더 열불이 나셔서 뭘 해보시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나의 믿음이 장난이다, 내가 뭘 모르나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철석같이 믿기만 한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더 나셔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묵상을 한다면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과 이 배경을 잘 여러분이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이입이 돼야 그래야 이것이 지난주 말한 것처럼 그 묵상이 추억의 묵상, 추억의 묵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직접 경험한, 그래서 내가 그때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이 다시 싹 회복되어지고 그때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이라고 그랬죠. 그 우리 성경을 읽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성경을 묵상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돼보면 이제 18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지쳐있는 사라 5년, 90년을 너무 괴로웠어요. 그 당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고 자녀를 이 받는 이 여자들을 축복된 하나님이 축복받은 여자고 그렇지 않은 여자들은 하나님께 소외된 이렇게 그런 여자인 줄 알을 그런 시대 그 시대를 90년을 살아온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우리 나라에도 한 우리 윗세대들을 보세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구박받는 어머니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막 첩을 당연한 듯이 들여가지고서 그렇게 막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문화가 이 아브라함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도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 얘기예요 그게. 그만큼 뭐예요? 그동안 이 사회 속에는 이 남자의 역할들, 남자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들의 역할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곳에선 여자들이 존중받고 더 지금처럼 좋은 사회가 되지만 이게 점점점 이 깨져가십시오. 법과 질서가 깨지면 약한 자들이 짓밟히고 가난한 자가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잘 지키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장에 그렇게 지쳐있는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으면 스스로 찾아오셔서 직접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헷불 언약 때 내년에 우리 아들을 가질 수 있대.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웃기지 마세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냥 좋으라고 하는 얘기겠지.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 남편의 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믿고 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까? 사라처럼 모든 곳에서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도저히 이거 뭐가 안 되겠구나라는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심지어 여러 부분에서 야 이거는 길이 막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절망할 때라도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한 약속이라면 그것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욕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막히면 다행인 거예요. 그건 대부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막힐 때 괴로워하긴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아주는 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걷게 하신 그 길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비자법이 어쩌고 저쩌고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이것이 나의 욕심이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서십시오. 이 땅에 향해서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의 꿈을 또 꾸실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 땅 속에 함께 동역자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라를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 잊지 마시고 이 사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힘있는 그런 이 벅찬 그런 삶들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는 16절부터 이야기는 이제 보기에 그 풍요롭고 살기도 좋던 소돔과 그 고모라가 죄악된 그 삶 때문에 이제 심판받는 얘기입니다. 자, 힘을 잃고 용기를 잃어가던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뭔가 또 일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배웅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배웅하라고 따라온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어디 가세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보는 똑같은 패턴이죠. 이 장면도 보면 아브라함이 뭔가를 간절히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항상 먼저 당신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꿈을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성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씀대로 본다면 정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지극정성을 드립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잘 믿지 못하겠으니까 이 정도라도 치성을 드리면 뭔가 오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쪽에서는 그 안에 불신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왜 걱정을 해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라고 확신했다면 우산을 갖고 나와야지. 왜 우산을 갖고 따라 나오는 애를 야단치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믿음 없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꿈꾸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일하시는 것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다른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래서 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진심을 다 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읽을 때마다 종교 규칙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하라는 건 또 이렇게 더 많아?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왜 같은 성경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경을 보고도 규율과 속박과 율법만 볼까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의 차이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면, 나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면, 내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진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그 진심을 숨기지 않는 분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왜 숨기겠느냐. 믿고 서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를 믿는 사람에게 내가 왜 뭐를 뭐 수수께끼 내듯이 숨기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고자 했던 이유, 이 믿음의 사람을, 이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나와요. 19절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표준 세 번역으로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손을 잘 가르치도록 바른 일을 하도록 잘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여기서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시내산 언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가르치라는 거였어요.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세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래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일대일로 상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홍해를 건넌 기적들을 막 보여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기록하여서 또 경험케 하셔서 그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난 그 믿음을 통해 다음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올 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셀로 모이고 함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이런 사명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이 한 사람을 품고 세워야 되는 이 사명이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다 라는 걸 알고 그래서 나는 그 다음 사람을 세우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지금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부지런히 이 믿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신의 꿈을 감추지 않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직접 확인을 해보려고 한다. 근데 이것도 좀 재밌죠.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그 몰라서 그걸 거기까지 내려갑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기 전에 모르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기분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 기분에 따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셔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확인하고 재분별해서 결정하실 정도로 정말 신중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심판의 소식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함부로 막하지 않아요. 예? 여기 대부분 잘못하니까 그냥 다 확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전에 그렇게 전쟁에 휩쓸려 죽을 뻔해 해가지고서 우리 지난번 살폈죠? 그래 놓고도 그 구원받은 롯이, 조카 롯이 또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살만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볼 때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그 땅을 선택하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풍요로운 애굽 땅 같아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도 아주 혜택을 많이 받은 도시였을 것이고 또한 왕의 대로로 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를 모을 수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는 건 분명하죠. 마치 오늘날 뭐 라스베가스나 아 멜본도 그래요. 이 살기 좋은 나라 1등 아닙니까 여기 도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리적 경제적으로 좋은 나라와 도시들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결국 구원을 받아놓고도 다시 그 풍요로움에 그냥 쫓아간 거예요. 전쟁으로 죽을 뻔한지 불과 지금 연도를 따지면 15년밖에 되지 않아요. 1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구원을 받아놓고도 도시는 발전했고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타락하고 총체적으로 급속하게 아주 부패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만큼. 그 강대했던 로마가 과거 망한 이유가 로마의 멸망사를 쓴 그 에드워드 기본 같은 경우는 그 가정의 파괴, 그러니까 이혼율의 증가로 가정 파괴가 직접적 멸망이었다. 멸망의 원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로마의 흥망성쇠를 썼던 필립 반데스 마이어스 같은 경우는 가족제도의 붕괴가 결국 멸망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남의 얘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새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처음 직접 만드신 게 가정이에요. 근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 로마 시대에는 그래서 이 가정관계 붕괴가 되면서 뭐 귀족들, 이 지도층들의 도덕적 타락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뭐 근친상간의 문제라든가 동성애 문제, 소아성애 문제, 강간, 예? 이런 게 심각한 문제였고 힘없는 사람들, 노인들, 약한 사람들 짓밟는 게 그게 문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관심,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의 관심을 어디로 유흥과 향락으로 이끌어서 콜로세움 같은 데서 막 격투기를 시키고 이래가면서 사람들을 막 사행성 게임으로 막 빠지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 목욕탕 같은 게 난립을 했는데 이 목욕탕은 목욕하는 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매춘부들이 매춘하는 데가 목욕탕이었습니다. 또 온갖 사치와 향락이 판을 쳤는데 심지어 귀족들, 귀부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당나귀 우유로 목욕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디를 가면 당나귀랑 10마리씩 20마리씩 끌고 다녔대요. 얼마나 사치스러운 곳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음식에 있어서도 식탐 문화가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귀족들 중에는 음식을 계속 먹고 싶어가지고 노예를 하나 뒀어요. 어떤 노예냐면 잘 통하게, 자기를 잘 통하게 하는 노예를 두고 다닐 정도로 그런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은 참 기대하는 바고 재벌 2세라도 좀 만났으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가난해서 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세대는 풍요로 망하고 그래서 썩고 그래서 부패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아 멸망했나? 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데가 없어서 망했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결국 이거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카 롯이 걱정돼서라도 그 시대, 그 사회를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저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50명도 하나님을 모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50명부터 하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좀, 만약에 거기 50명이라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라는 사회가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알긴 알아요. 자기도 그 도시가 얼만큼 부패된지는 알지만 그 정도일까 싶었던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안에는 롯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롯 좀 구해주세요. 말하기 좀 뭐하니까 50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45명, 40명, 30명, 20명 없는 거예요. 2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겠대. 제가 벌써 다섯 번이나 얘기했는데 너무 죄송스러워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지만 함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참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 심판받을 도시를 찾아와서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행태를 확인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한번 망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서 구원하려고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요나가 어쨌든 도망치다가 잡혀가고 결국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살리려고 애쓰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요나는 이거 다 죽어야 된다고 어찌 죽이나 살리나 보겠습니다 이 정도였지만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그러니까 네가 너 저기 그 햇빛 가지고 있는 풀이 말랐다고 그렇게 네가 지금 이렇게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하물며 그 큰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율법을 만들어 놓고 쉽게 사람들을 그 기준에서 떨어지면 바로 죽여버리고 바로 멸절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겠지만 아브라함 이후에 이미 얘기한 거 400년 뒤에 너희가 이 자손이 다시 올라와서 이 가나안을 가질 거란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이 그 400년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심판할 만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점점 지나가서 나중에 400년 뒤에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두고 볼 수가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럼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예? 한 도시가 이 멸망을 당했다. 성경에서.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한 인류가 다 멸망당했다.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사람을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심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심판을 하신다. 그건 뭐예요? 그 시대나 그 도시나 그 민족 속에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하기만 했다. 그게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 홍수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더불어 그냥 고집만 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셔도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고 유유상종하는 시대가 돼서 빈익빈 부익분이 타락하고 이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패한 세계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에 대한 성경의 다른 기록을 참고해 보면 일반적으로 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은 뭐 동성애가 판을 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만 그보다 더한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총체적 타락이 있었던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9절.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교만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족함 태평함이 있는데 가난한 자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거만해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패망한 거다. 그러니까 한 도시가 망할 때 성적인 타락만 갖고는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표시가 될 수는 있어요. 얼만큼 타락하고 있는가 표시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 갖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수많은 죄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저들은 정말 교만했고 거만했고 뭔가 풍부한 그런 생활 속에서도 약한 자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타락은 한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 관계에서 뭐가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야 되는데 모든 게 물질 관계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비슷하죠. 이 물질 관계가 먼저 되면 인간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부와 쾌락이 지배하는 그 지배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이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도 없던 거죠. 믿음의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멸망한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당시 그리고 로마 아까 말한 로마의 멸망 당시 사회 문제들 잘 보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멜본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호주도 음주량이 한국하고 똑같아요. 부와 쾌락이 우선이 되고 물질을 최고로 추구하는 사회 문제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로마가 아까 이혼 문제 때문에 망했다고 했다면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혼율 놓고만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9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1위예요. 낙태율 1위. 한국인의 12%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만큼 음주량 세계 평균의 2배. 사우나, 모텔, 여관, 노래방, 찜질방, 방방방방 이런 거. 성 관련 종사 여성. 비밀리에 계속 증가. 한 도시 인구가 4만 명인데 티켓 다방, 몸 파는 다방이 130개랍니다. 거기에 5명씩만 따져도 600명 이상이 몸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계 같은 데서 어떻습니까? 사건만 터지면 몇백억은 기본이고 성적인 비리가 다 연루돼서 그리고 거기다가 공의로워야 될 사법, 공의를 지켜야 될 사법계가 청와대와 타협을 해가지고 권력과 짜고 이익 챙기는 정치적 타락, 정경유착 점점 심해지죠. 좀 살만하면서 더티한 그런 직업에 안 가려고 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니까 어때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놓고 임금 체불하고 심지어 때리고 학대하고 청소년 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지금 막 국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구타당합니다. 선생님들이 강단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도 교육당국은 대학의 목숨을 걸고도 조작해서 사교육부가 세계 1위. 그런 입시 부담으로 청소년들의 자살률 증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3년째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무분별한 이 카드 발급 때문에 그것을 갚지 못하는 당사자 부모들이 막 카드 빚으로 자살을 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애들을 먼저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회문화는 지금 생계형 도둑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사기와 도둑질이 넘어서서 이제는 화가 쌓인 세대여서 얼마 전에는 무슨 주차장에 주차 딱지 붙였다고 주차장 아예 막아버리고 이상한 짓 하는 분도 한 분 나왔어요, 또. 이런 일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나오면 흉기 들고 와서 죽이니까요. 마치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먹고 살 만한 나라, 모든 나라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느끼는 것과 우리가 그걸 다 안다고 그래요. 다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사회가 정말 악해진다. 다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느끼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나라와 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그 도시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 한 명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셨고 계속 몇 번을 강조하면서 부탁하셨듯이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심고 전하고 외쳐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온 교회를 우리가 모였을 때 힘을 합쳐서 이 생명을 키우는 일들에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셀들이 지금 의인 한 명을 키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와 더불어서 의인 한 명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셀 모임으로 모이는 데만 그 모임에만 의의를 두고 자꾸 모이면 뭔가 자꾸 그냥 거기서 편리하고 그냥 편안한 관계를 자꾸 요구하는 이런 것들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그리고 우리 삶의 근본을 말씀으로 바꿔서 정말 그곳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되새기고 이 되돌이키고 한 사람의 생명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데 의인 한 명만 있어서도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인 한 명의 영향력은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걷고자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 세대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시다 가셨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사람 12명을 세웠었는데 그 중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11명, 이 11명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도전하셨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시는 그 사명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당 아시죠? 물론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 예배가 이 예배당에서 120년 전에 한국으로 선교사를 처음으로 보낸 교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이곳에 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이 도시 곳곳에 나가서 또 여러분이 가는 이 호주 곳곳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를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셀 리더들, 우리 존 리더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시고 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고 주신 영혼을 애써 섬기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정과 이런 걸 투자해서라도 정말 그 영혼을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8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한 사람의 그 중요성을 이 마지막 부분을 말해주고 19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확인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 땅이 얼마나 이 심판받아 마땅한 땅인지를 보여주고 결국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장,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과 친교의 능력, 어떤 자기 어떤 뭐 이런 뭐, 이 무슨 자기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으로 이 성경의 가치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믿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게 되는 이 18장, 19장을 통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믿음을 만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요,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으로 사람을 키우고 성경으로 자녀를 키우고 성경으로 지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키우는 그것이 바로 의인 10명, 도시를 살릴 수 있었던 그 의인 10명을 세우는 거죠. 이 한 주간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면서 우리 또 9월달 다시 한번 성찬에 나가서 주신 그 사명 앞에 가도록 하겠습니다.